이번 주에 구정이 끼어 있어서 아마 가족들을 만나러 다 고향으로 많이들 오고 가곤 할 겁니다. 명절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만약에 명절이 아닌데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갑자기 다 모인다. 이러면 뭔가 큰일이 하나 있었다라는 뜻이 되죠. 뭐 주로 이제 가족 간에 결혼이 있거나 장례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모이는 거죠.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잘안 만나서요. 근데 이제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야, 요번에 뭐 베트남에 가 있던 누가 왔다 모여라. 이러면 단골에 쫙 모여들고 그러죠. 1년에, 지금은 1년에 한번 모이기도 참 쉽진 않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친구들이 모인다. 이러면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높은 자리 올라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죠. 대통령의 가족이 요번에 다 모였단다. 이러면요, 기자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마 북새통을 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였다면 이거 무슨 일이 생겼겠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실제로 성경에요, 이세 하나님께서 동시에 모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이세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여 있는 장면이 보이거든, 아, 이거는 보통 의미가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금 봐야 될 만큼 중대한 일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가 읽은 일에 뭐 특별한 일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더라. 이게 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여서 그 음성조차 들려주지 않던 하나님께서 지금 음성을 발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이 음성이 터져나오는, 이게 보통 일이겠느냐? 뭐 별일 아닌데 이렇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여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읽어보면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누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 그만한 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이 문제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가 문제겠어요? 아, 뭐, 우리도 교회 나오면 뭐, 한 1년 만에 뭐, 세례받고, 그 다음에 또요, 시험이야. 뭐, 우리 늘상 치는 시험이고 그런데, 우리도 세례받고 시험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그랬다고 해서 그게 대단히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전혀 감동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받는 세례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호들갑을 떨고 계시는 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었대요. 단어가 같다고 해서 뜻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공부할 때 나온 거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나실인이 될 사람은 적어도 작정한 그 기간 동안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그 기간 동안 포도주는 절대로 안 된다, 포도도 안 된다, 말린 포도도 안 된다, 포도나무에 씨도 안 된다. 얕은 포도와 관련된 거는 전혀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포도 안 먹으면 딴거 먹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포도 먹지 마라 해도 그건 별 문제 될거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포도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3000년 전에 모세가 이 복음, 신명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그 시절에 3000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포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고 가장 큰 즐거움을 줄수 있는 최고의 과일이에요. 그런데 포도에서 포도에서 난 모든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생애 가장 큰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린이 포도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그 포도나 포도주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포도나 포도, 우린 포도 없어도요, 포도주 없어도요, 먹을 거 많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이 도로 나옵니다만은 단어는 같은 내용인데도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전혀 다른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 짐작으로 봐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여서 기뻐하고 계시다고 할것 같으면 이건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시험 받으신 일이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이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은 진짜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다. 요건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오셔서 세례 받고 시험 받았다. 이 내용을 정돈을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례받고 시험을 받았다. 이것은요, 정말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초라한 사람과 위대한 영웅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열광하느냐? 질문 하나만 하죠.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에 더 열광하고 이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진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사람 취급을 잘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영웅을 기다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나쁜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포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꼭 조폭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탁 들어오시면요, 장로님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요, 90도로 쫙 절하고 이런데요. 제가 그말 듣고요, 뭐야, 목사야, 조폭이야, 이랬거든요. 아니, 목사님은 그러고 있는데 교인들이 괜찮아? 물으니까요. 아니, 교인들은 또 그게 그렇게 보기 좋다네요. 우리 목사님 멋있어, 이런데요.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왜, 도대체 그 교회가 왜 그러고 있는지, 이거 참. 여러분, 그래야 큰 목사가 된답니다. 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고 어울려 잘 지내면요, 그큰 목사가 못 된대요. 큰 교회 하는 목사는요, 어딘가 모르게 좀 신비스러워야 한대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가깝게 대화도 안 하고 접근도 안 하고요,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요, 진짜 참 옛날 저 깊은 산중에 살고 있는 도사 만나기보다 더 어려워야, 그래야 그게 큰 목사가 되고 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교회에 소속돼 있는 거 복인 줄로 아십시오. 마음에 좀안 들리면 마음에 안 들거나 섭섭한 일이 있으면 대부분 목사님 하고 전화할 수 있는 거 이거 복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무슨 부장님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불호령이 떨어졌다며 이런 일로 함부로 직접 전화하지 마세요. 야단 났대요. 못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좀 위대해 보이고 좀 신비로워 보이고 그래야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안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학교도 학교의 이름을 드높인 한 사람 어디 나가서 큰 상을 탔거나 성적을 잘 내가지고요 상급학교 지나갈 때 수석을 했거나 이래서 이름을 날리는 이런 아이 하나가 그 학교를 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결석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꾸준 흔히 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등록금만 꼬박꼬박 잘 나갔던 내 아이를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애국자인가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서요, 금메달 땄어요. 모든 국민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냐? 이런 선수가 말이에요. 반면에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매일매일 그냥 직장에 가서 저 있다가 돌아와서 가정만 돌보고 직장 가정 이것밖에 모르고 그 사람이 이 한국 땅에 사는지 안 사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 어느 쪽이 애국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름도 없이 드러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런 삶을 곱게 잘 꾸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가 튼튼해진 거예요. 물론 나가서 이름을 드높인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이 뭐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소리 소문 없이 충실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도 정말 귀중한 사람인 건 틀림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그렇게 빛이 나고 유명하고 영웅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 그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참 묘하게도요, 우리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의 모습, 우리 같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면 하다 못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무 영웅이랄 것도 이름 날 것도 없는 비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하고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셈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늘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처음 읽어보면 참 읽기 어려운 족보 얘기가 길게 나오잖아. 그죠? 그거 끈기 있게 잘 읽어가시는 분이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족보를 잘 보면, 여러분, 족보에서 정말 빼고 싶은 여자들이 몇명 있어요. 아니, 진짜 왕비였다거나 대단한 여자 같으면 족보에 올려놓지만, 이 사람들을 왜 족보에다가 올려놨을까 싶은 이상한 여자들이 몇명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요, 시아버지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아들 낳은 며느리 이야기 있잖아요.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족보에 이런 얘기를 왜 올려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동의를 합니다. 나는 출신이 너무 비천해서 예수 믿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에게 너희 집 족보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 족보하고 한번 대봐라. 누가 더 비천하냐 한번 하냐? 누가 더 욕먹을 족보냐 한번 비교해보라. 그러면 예수님 족보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쓰라고 그렇게 넣어놨답니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닐는지 몰라도요,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견주어서 도무지 차이가 나지도 않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오래 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한 500여 년 전에요,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미. 오실 메시아는 누가 봐도 와, 진짜 메시아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전혀 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시험을 받았고 들짐승과 함께 있더라, 천사가 수종을 들어야 했더라, 이런 얘기가 바로 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처럼 세례받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이런 메시아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느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 그러면요, 세상을 한꺼번에 갈아엎어버릴 만한 어떤 그런 뭐 위험의 참모습으로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조용히 우리 같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험 받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취업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시험을 얼마나 많이 쳐야 되는지 몰라요. 시험 친다는 거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30대의 어느 대기업의 부사장, 그분은 시험을 얼마나 잘 쳐서 그렇게 됐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 안 쳤을 거예요. 시험도 안 치고 그냥 아버지가 특별 채용이에요. 그러면 경력을 다 밟아서 거기까지 갔을까요? 30대에 언제 경력 밟아서 올라가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대기업의 부사장, 아니 대기업 부사장까지 안 가고 임원, 여러분 정말 그 하늘이에요. 그게 얼마만한 하늘인지 잘 모르고 사시는 게 행복합니다. 알면요. 정말 그 높은 하늘이에요. 근데 30대에 그 부사장이란 사람요? 이 특별 채용에 고속 승진에 올라갔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가면 그 비슷한 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 채용도 아니고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이런 시험을 받고 계셨더라.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 대답할 수 있다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으러 오셨던 오신 분이 뭐 그렇게 위대한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 이제 물을 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이게 침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을 붓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고 침례, 물에 잠근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하거나 죽어야 할 우리 인생에게 세례를 베푸거나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건 별로 이상할 거 없어요. 어쩌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 용서가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고 하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아야 하고 죽음과는 상관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 그 일을 경험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외로 답은요 간단한 게 어차피 그분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떡집이에요. 방앗간이에요. 예수님은 왜 방앗간에서 나셨나요? 본인 스스로 그랬어요. 난 생명의 떡이로라.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상을 먹여 살려야 할 양식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방앗간에서 났죠.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웠어요. 왜 마구간에 누워 계셔요? 원래 마구간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요? 짐승이 있어야 되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온 세상에 속죄 제물로 왔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죽어야 할그 대신에 내가 대신 죽으려고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왔다. 대속 제물은 전부 짐승입니다. 소나 양이나 가축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짐승처럼 그렇게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디 누워 계시냐? 마구간에 누워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그일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그 신분에 적합한 모습으로 오셨고 누워 계시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 틀림없이 왕이 되실 거야.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맥없이 잡혀가셔서 그렇게 죽으실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 죽어야 할 그거 대신 내가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을 곧이 들은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돌아가신다고? 죽는다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엉뚱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그 대단한 능력을 기억하면서 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 버렸었어요. 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게 죽으려고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죽으려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왜 죽으셔야 하나요? 우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 죽고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100년을 살아도 이건 버려야 할 헌생명이에요. 그거 아닌.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한 100년 못 넘기잖아, 그죠? 결국은 뭐 조금 길거나 조금 짧거나 이런 차이는 있어도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근데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도 조금 빨리 죽으면 정말 난리가 나잖아, 그죠? 그런데도요, 영원히 사셔야 하는 그분, 죽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는다. 그래도 우린 덤덤해요. 아니, 그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과는 상관없는 그분이 죽으려고 왔다. 그래서 우린 별로 안 놀라요. 우리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무릎 꿇을 일이 없는 우리 왕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우린 막 지금 왕이라 그래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만 고대에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을 일이 없는 그 우리의 왕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저가 원래 그 로마, 이탈리아 거기는 조그마하잖아요. 이 시저가 군사를 이끌고요. 소위 갈리아 지방을 원정 갑니다. 그 갈리아 지방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대충 얘기를 하면 프랑스나 독일이 있는 그 지역, 주로 프랑스 지역이 중심이 되고 독일 남부 지역 그쯤 안 되겠습니까만은 그게 이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 넓은 지역을 7년 동안 원정을 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저 로마의 영토로 삼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 일을 시저가 해냈기 때문에 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원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끝에 보면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대회전, 결정적인 싸움 하나가 벌어져요. 그 지방에 있던 고을 족속들을 전부 규합을 해가지고 시적에 대항했던 장군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온 세계를 걸고 대판 큰 전쟁을 하나 치르는 거죠. 그 전쟁 끝에 어떻게 하다가 이 장수가요, 한성에 갇히게 됩니다. 약간 불리해진 상황에서 알레시아라는 지방에서 한성에 갇혔는데요. 시즈가 그 성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는데 그 포위망을 뚫고 어떻게 연락병을 보내가지고요. 시즈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바깥을요, 고을지방 군사들이 또 전부 이중으로 포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한 장면이 되죠. 누가 포위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시즈가 포위하고 있는 그 바깥을 대적들이 다시 포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시즈는 안팎으로 싸워야 돼요. 앞쪽에는 성을 상대로 싸워야 되고 뒤쪽에는 자기를 포위한 군사들과 또 싸워야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시저 스스로 내 스스로 인질이 돼서 안팎으로부터 싸워서 이겨내야 이 전쟁은 끝이 난다 이러고 싸우는데요. 아, 그 전쟁을 자세히 기록한 내용을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시저가 이겨요. 외부에서 자기를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겨내서 외부 군사부터 풀어냅니다. 물리쳐버립니다. 이제 남은 거는 성 안에 있는 군사잖아요. 그때 이성 안에 있던 장수가요, 나 하나 항복하고 가서 내가 죽을 테니까 이성 안에 있는 내 백성은 살려달라. 이러고 이 장수가 혼자 항복하러 나옵니다. 이 장수 이름이 역사에 아주 재미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을 잘못해서 적어봤는데요. 베르킨 게토릭스 뭐 이런 이름이나.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자기 그 위대한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프랑스 말로는요, 베르생 제토릭스라고 해가지고 이 프랑스 사람들이 위대한 자기 조상이냐 아니냐 뭐 이갖고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 전투에서 시저에게 이겼더라면 이 사람은요, 시저만큼이나 위대한 역사의 영웅이 됐을 사람입니다. 그 전투에 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년 뒤에 처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근데 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에 있는 우리 백성들 전부 살려다오. 그러고 자기 혼자 나가서 잡혀가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 성에 있던 백성들이 이 자기들의 왕, 물론 그 당시에 이름은 부족장이라 되어 있지만 일단 왕이거든요. 이 왕이 혼자 항복하러 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누구에게도 죽임 당할 수도 없는 그분이 왜이 땅에 와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죽어야 했던가를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딱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참 생각해 볼 묵상하고 묵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요, 사실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받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해 버리는 바람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여 버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걸 풀어내려고요. 그러니 아담이 실패해버린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시 치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서 흔히 말하는 제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모든 유혹을 깨끗이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을 쳐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고 죽기 전에 이런 시험을 다 이겨내셔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셨던 그분이, 그분의 아들 되시는 분이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순환을 겪으셨다는 것, 그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불가사의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아이들한테 물으면요, 7개 이럽니다. 책에 주로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7대 가는 거는 큰 거 7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불가사의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큰거몇 개를 뽑았다. 그래서 7대 불가사의지 실제로 모르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다 우리 머리로 이해 안될 뿐이에요. 언젠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불가사의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최후까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해 안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불가사의 중에서도 가장 이해 안 되는 불가사의가 바로 이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고백까지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인생에게 사랑을 하신 겁니다. 이 인생을 상대로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인생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길을 찾고 찾으셨습니다. 범죄에서 포기할 만한 인류의 역사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끝내 이 일을 이루겠다고 작심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어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처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고 온 구원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원을 아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조금 이해가 될 듯합니다. 오래전 제가 봤던 어느 아버지 얘기를 하나 할까 해요. 인천에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텔레비전에 나온 덕분에 참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들을 남자답게 키우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아들을 남자답게 키우겠다고요,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아버지가 거기 들어가서 아들 들어와 이렇게 집어넣는 아버지예요. 방청객들이 물었어요. 한겨울에 얼음 깨고 그 들어앉아 있으면 안 춥습니까? 하니까 아버지 얘기가요, 두려웠대요. 이러다가 나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것 아닐까, 그렇게 두렵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아들을 그 얼음구덩이 속에 끌어놓고 했던 이런 아버지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일이었었는데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요. 인천에 있으면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용돈을 줘갖고요, 아이를 서울로 보내면서 한 일주일 동안 너이돈 가지고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서울의 한강이, 강물이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네가 조사해 와. 그러고 보내버렸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짜리를요, 혼자 돈만 줘가지고 서울을 돌아다니고 일주일 만에 돌아오라고 그래 보냈는데요. 그래 보내놔놓고 그 아버지 편안했을 것 같아요. 아까 얼음물에 들어앉아가지고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닐까 하는 그 불안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이 아이가 무슨 사고가 나서 영영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보내놓고요. 사흘 만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밝더랍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지피는 게 있어가지고요. 야, 너 혹시 옆에 엄마 있는 거 아냐? 그거 물었더니 있대요. 바꿔! 그래가 당장 호출해 가지고 다 불러 들렸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 생각에는요, 이 아버지가 미쳤지. 이게 어디라고. 일어나 놓으니까 애 가는데 뒤편에 가거든. 엄마한테 전화해. 그래 보내놓고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통화가 되는 거예요. 아빠 출근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몰래 서울로 옵니다. 아들하고 접선을 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놀다가 저녁에 잠자리 마련해 놔놓고 저녁에 아빠 퇴근하기 전에 미리 집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접선하고 이러는 겁니다. 한살 동안 아버지가 몰랐을 뿐이죠. 이런 아버지의 숙제, 엄마의 지원, 아들의 순종. 이러면 말이 될까요, 이거? 아들이 처음에 순종하겠다고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니까 가지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아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 가긴 갔어요. 갔는데 엄마가 살짝 옆에서 찔러 넣은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요, 이야,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다. 근데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아들도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엄마가 그냥 있을 수 있나요? 그래가 그 아들 부인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부인을 딱 붙들어 앉혀놓고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보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뭐 뒷얘기까지는 안 들었지만 그날 이 아버지요 방청객들한테 박수를 엄청나게 받고 돌아갔습니다. 박수친 방청객 중에 그 아버지 흉내 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흉내 낼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람을 창조해놓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 죽게 하면 안 될까? 이 소망에 아들이 순종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순종하여 이 땅에 온그 아들의 일에 누가 또 협력하고 돕느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면서 이 아들을 돕고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이런 아버지나 이런 아들이나 이런 성령님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아버지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될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맹숭맹숭합니다. 그냥 픽 지나가 버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에 모두가 슬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철부지 아들이요 뛰어다니면서 노는 그런 장면 들어보잖아, 그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장면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모여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세례 받으셨네? 뭐 시험 받으셨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늘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어떤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가사의는 진짜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불가사의는 어쩌면 별거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또 그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큰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흉내를 내볼까? 그런 거예요. 받을 필요 없는 세례를 예수님 받으셨어요. 우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 받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누굴 위해서 이런 시험 한번 해보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참 크고 놀랍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딱 주는 이런 일들을, 내가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또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이거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